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 덕분에 좀 쉼의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또 많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많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대해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강대상에 설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그 어느 때보다 느끼면서 섰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또세번 연달아 설교를 해서 목이 벌써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좀 우리 다시 한달 전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갈라디아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도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는 도덕적 유산 리스트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덕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력서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력서를 채울 학력과 경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냈느냐. 근데 두 번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추도사에서 회자될 인격이에요.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브룩스는 지적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첫 번째 이력서에 인생을 걸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남는 것은 두 번째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될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 허브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면 나오신 지 얼마 안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왜 허브교회가 존재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것, 본질 중에 본질인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제 겨우 2장 후반부에 왔습니다. 왜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우리는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다시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전에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좀 복음을 이해했고, 이제 좀 복음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서브젝트로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복음은 처음 믿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복음은 믿는 사람, 그것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믿는 성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개바를 향한 거예요. 개바가 누굽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초대 교회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수제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복음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좀 알았습니다. 이제 좀 더 심오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복음이 다 믿어졌는데 이분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직관과 반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접근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기의 대결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상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두 사도 간의 대결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먼저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적인 종교 접근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종교의 접근은 뭐예요? 이 부분은 이래요. 우리가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가 이해하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라고 말한 적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은 등장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7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반드시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이 전체 서신서를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 순서를 대비시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배웠어요. 계속해서 두 가지 순서를 대비시키는데 하나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명할게요. 바울의 순서.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의 순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할례받은 사람들의 순서입니다. 하나가 바로 복음의 순서고 또 하나가 바로 종교의 순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할례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제가 또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할례자들, 이 유대주의자들과 바울과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은 뭐를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그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나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법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결법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순서입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 순종하면 구원 받을 거야. 그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때 인정해 줄 거야. 네가 바뀌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서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로서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20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신약학자요.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제이 그레션 메이튼이라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점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자 그는 결국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이첸이라는 교수님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유명한 주석서에서 이 책의 핵심 논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할례자들, 이 유대교사들 사이의 핵심 쟁점은 결국은 세 단계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세 단계 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첫 번째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논쟁은 순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일반적인 종교는 순종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십계명도 더 열심히 지키고 내가 헌금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았고 나는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순서, 우리가 복음의 순서를 따라 살든 종교의 순서를 따라 살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형은 다 순종이에요. 아니, 순종하면 된 거 아니야?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 주일 성수하잖아. 십일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은 외형은 똑같이 순종이지만 동기와 태도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만일 우리의 순종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하는 순종이라면요, 여러분, 그 순종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항상 불안해요. 언제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종은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순장도 하고 허부장도 하고, 제가 뭐 특정 순장님과 허부장님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해요. 친구도 전도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일도 하고 아우리치도 참여하고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순종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못났고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왜 순종하는 줄 아세요?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기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건 전혀 다른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지만 동기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감과 공허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해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순종은 겉으로는 똑같지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순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헌금도 하고 같이 큐티도 하고 같이 통독도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겉으로 보면 둘이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태도도 극과 극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구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이 차이점입니다.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자기 열심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순장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아우리치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요, 반드시 결과가 바뀌어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어떤 성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항상 두 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가 잘하면요, 야,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나는 헌신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뭐예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늘 실패하지? 왜 나는 남들만큼 못하지? 하면서 자책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와 자기 혐오, 우리가 사실 그거를 다 경험하잖아요, 동시에. 근데 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에요. 갈라디아서 뒤쪽에 다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교만, 정죄, 비판,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절망, 허다한 말을 하는 거, 잡담하고 험담하는 거. 항상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누가 나보다 의로운지,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로운지, 언제나 그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열심인데 왜 넌 열심히 안 되냐. 나는 헌신했는데 왜 당신은 헌신 안 하냐. 여러분, 이것은 열심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게 이 개바와 이 이방인들 간의 식사는 겉으로 보면 인종차별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차별 문제도 결국에는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순서에 따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드러난 줄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5장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저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요, 복음도 믿습니다. 아, 허브께 너무 좋은 게 복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옛 순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이 옛 순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번 안식 기간에 제가 묵었던 숙소에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물을 받아다가 이제 그 옷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실에 딱 들어가니까는 LG 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미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LG를 선택했어요. 애국자라서. 그래서 거기다 다 옷 다 집어넣고 세제 다 사가지고 집어넣고 동전 집어넣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환불 받고 기계 옆으로 옮겨서 이제 세탁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드라이기에도 또 LG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또 LG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또 옷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도 다 집어넣었어요. 이 기계가 동전을 다 먹어요, 먹기는. 근데 전원이 안 켜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결국 LG 거는 쓰지도 못하고, 다른 거 쓰고 끝났습니다. 저 여러분, 왜 작동 안 했을까요? 동전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으로 안 떨어진 거예요.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자판기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는 왔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순서를 이해하고 이 복음의 순서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안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했다면,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뭐 복음으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췌장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기간에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남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췌장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난 사실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와우!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의 대가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내가 이 병, 이 췌장암의 말기, 이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 내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 뒤부터 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을 얻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는 아직 복음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복음을 좀 더 잘 알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형제로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순서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바울의 그 유명한, 우리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세요. 한 절에 바울이 뭐라면 자기가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절에 나 살고 있어. 이게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석가는 지금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치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마치 내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순종을 내가 해냈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었고 내 죄와 수치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실제로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다루어지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을 다 내가 한 것처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보세요?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 그거 하나예요. 나는 지금 어떤 순서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순서 속에 살고 싶은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순서 속에 살고 있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루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면 독일 체코로 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루터의 생애와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누구예요?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양심의 고통을,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데 수도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데 성직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그럴수록 그는 더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신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쓴 사람만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애쓰지도 않고 난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구절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제일 싫어했던 I hate라고 써. I hated this verse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드러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은 죽는 거야. 나는 반드시 심판당할 거야.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구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스스로 얻거나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천국의 열린 문을 통과한 것 같았다.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돌파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이 천국에 들어갔다, 돌파했다, 교회사를 보면 대부분 다 성직자들한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돌파가 얼마나 날마다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돌파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나는 돌파를 경험하지 못했다. 난 아직도 불안해.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는 모드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자녀가 속 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재정적으로 사업이 어렵고 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율법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구원, 순종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아닌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아닌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하십시오. 자유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도 복음의 순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의 그 구체적인 정면 대결을 통해서 이 순서를 따라갈 때 그 순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